그 앉은뱅이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일어나서 걷게 된 것, 그 사건은 단지 그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놀라운 일로 놀라고 그리고 그만두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탁 일으켜버린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이 정말 놀랍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일은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은 새로운 저항을 불러일으켰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일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았으면 그냥 박수 쳐주고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의 어떤 능력이, 당신의 어떤 은사가 대단합니다. 그렇게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방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었는데, 며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는데, 이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는 49일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몇 달 전 있었던 이 사건이 다시금 대두가 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죽였는데 그리고 그 잔당들을 다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하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저항과 그러한 공격과 그러한 비난에도 베드로는 또 다른 사도들은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방금 전에 그들은 흔들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얼마 전에 그들은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고 그리고 그냥 조용조용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자신도 헷갈리고 흔들리고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왜 달라졌을까요? 그들이 왜 변했을까요? 그들이 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모세와 그의 지팡이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그의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있고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 말씀에 빨리 찾으신 분들은 찾아서 읽으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뿐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까지 다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그들이 행하니까 그게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 모세와 지팡이, 정확히 말하면 아론과 지팡이인데, 근데 아론과 지팡이 그 전에 또 모세와 지팡이도 나오거든요. 모세와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지팡이와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 그 자체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자체는 그냥 나무토막에 불과해요. 그러나 모세가 그것을 잡았을 때 뱀이 되고 아론이 그것을 잡았을 때 그것이 뱀이 되는 이유는 그 뒤에 그들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베드로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강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것이 미흡했고 그것에 흔들렸고 그것이 확신이 없었으나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자기들을 확 잡고 계시는 것을 몸에 느꼈어요. 지팡이가 잡히는 것처럼 지팡이가 손에 잡힐 때 그 잡히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이 자기들을 탁 잡으시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러한 내게 있는 능력, 나를 잡으시는 그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앉은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거예요. 잡으시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지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잡고 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깨달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로잡힌 바 된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자꾸 말하느냐, 왜 자꾸 하나님을 높이느냐, 왜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소리 지르느냐, 왜 자꾸 그런 걸 전파하느냐 할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변화해지고 달라지고 성숙된 모습을 살펴볼 때 그 속에 누구를 발견하냐면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또 다시 증거한 거예요. 뭐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비난 앞에서도. 사람들의 이 두렵게 하는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담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들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했을 때 바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돼서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으악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신기하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들이 이게 지팡이가 뱀이 됐다. 움직이지 않는 게 움직이는 게 된 거예요. 생물이 된 거예요.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사용해 주실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건 내가 이걸 극복해야 돼. 내가 이 두려움을 이겨야 돼. 내가 이 수치심을 이겨야 돼. 내가 이거를 극복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안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반복되는 삶 속에 지치고 힘들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실까요? 아니면 안 붙들고 계실까요?
붙들고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안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내버리셨어요.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들이 더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붙들어 주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네? 붙들어 주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끔씩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교회 일들을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렇게 올리는데 가끔씩 이제 지난 사진이 이렇게 떠요. 지난 사진이.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문득문득 보게 돼요. 지난 시절 생각해 보면은 왔다가 갔던 사람들 또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가 경험했던 시간들 그게 막 기록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 보려고 해요. 아유, 그거는 저기 앨범에다 쳐박아 두세요. 내가 뭐 젊었을 때 어땠는지 혹은 내가 옛날에 어땠는지 아예 난 그거 보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현재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고요. 과거로부터 흘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건너왔는지를 생각해 봐라. 가나안에서 애굽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그 기근을 뚫고 나왔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 전에는 너희가 어떻게 작은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민족을 이루게 됐는지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붙들고 있고 우리들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의미가 아유 별거 아니에요. 그건 뭐 누구든지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가 되겠습니까?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거를 내가 저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어.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더 붙들려져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아유 내가 뭐 하나님께서 나를 뭐 도와주세요. 도와준 게 뭐 이것뿐이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데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신 것을 뭐로 생각하냐면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차에서도 항상 안전벨트 매지 않습니까? 안전벨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얼마나 이 모든 자료나 사건, 사고 속에서 그게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안전벨트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안전벨트가 우리를 죽지 않게 했던 거예요. 죽지 않게. 죽을 수도 있었습니까?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아주 떵떵거리게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게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도우심을 확신할 때 그때 우리가 뭘 말할 수 있냐면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럼 나는 그 도우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의미가 있어요. 나의 존재가 나를 도우신 그 주님을 고백할 때 그리고 그 속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누가복음 19장 40절을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0절 이 말씀을 꼭 보셔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정말 소리 질러야 할 사람들이 잠잠하게 된다면 물론 맥락상에서는 다른 뜻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자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붙으셨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그들이 잠잠하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사람들은 무의미한 사람들이 되고 그 일을 하는 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돌들이 찬양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 하나님 저를 복 주셔야 제가 주님을 찬양하죠. 아 하나님 저한테 형통함을 주셔야 제가 찬양하죠. 제가 잘 먹고 잘 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게 조건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유 그러면 넌 관둬라. 너 말고도 소리 지를 사람들이 줄 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손해요. 나만. 돌들이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자연현상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뭐냐면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 그러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굴복했습니까? 사람들 앞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바로 앞에 탁 보여지는 것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조용하게 잠잠하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있냐는 듯이 그렇게 힘없이 조용하게 잭소리도 않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역사하심이고 또 나를 붙드심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조용히 하고 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돌들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부끄러워하며 늘 괴로워하며 또 힘들어하며 사는 자가 될 것이냐. 다들 그렇게 사니까. 네? 다들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다들 못 자고 못 입고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사느냐. 아니면 바로 이 대세상의 뜰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받아. 그것을 고백하며 사느냐. 그것을 나타내며 사느냐. 그것을 선언하며 사느냐. 이게 우리 속에 주어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힘들었지만, 제가 고생스러웠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주셔서 살았습니다. 그 고백 속에 진정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또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붙드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며 나가게 주옵소서. 그 은혜를 외면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헛되이 받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온전히 주님을 또다시 신뢰할 때에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이제 우리를 더욱더 붙드시는 줄 아오니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는 한 사람으로, 그리고 소리 지르는 찬양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높일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삶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시간 또 그러한 기도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힘차게 찬양 한 장 부른 뒤에 말씀을 생각하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여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의지 속에 우리가 삶의 증인되게 달라. 지금까지 살아온 이 과거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더욱더 고백하며 살게 해달라. 그리고 그 확신 속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나타내는 자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